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예루살렘에서 가진 네타냐후 총리와의 면담에서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에 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반복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이날 면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 계획 없이는 라파에서의 주요 군사작전을 지지할 수도 없고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지속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라파 군사작전이 필요 없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관리들과 진행 중인 대화의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라파에 있는 하마스의 5개 대대들 가운데 마지막 남은 4개 대대를 제거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블링컨 장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억류 인질 협상의 일환으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인 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휴전을 거부하는 것은 하마스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미국 동부에 이어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 늦은 시각 이들 시위대가 UCLA 교정에 설치한 텐트촌에 접근하면서 시위 지역을 비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위대 수백 명은 경찰 병력이 교정에 들어서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치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오늘 텐트촌에 진입한 경찰 숫자를 압도한 것으로 보이는 시위대들이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며 저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새벽에 현장에서 철수했으며 텐트촌 주변에 여전히 경찰들이 보이지만 경찰 통제선은 기존보다 상당히 뒤로 밀린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하루 전 미 동부 뉴욕 컬럼비아대에서는 약 2주 동안 교정에 텐트를 치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여온 시위대들이 지난달 30일 경찰에 의해 진압됐으며 일부 건물을 점거했던 시위대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경찰이 컬럼비아대와 뉴욕시립대에서 무단침입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 300명가량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UCLA와 뉴욕에서의 이 같은 충돌은 지난 2020년 인종차별 반대 집회와 가두행진 이후 미국 학생 시위대에 의해 행해진 가장 큰 시위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화학질식작용제 클로로피크린과 폭동진압용작용제를 사용함으로써 화학무기 금지협약 CWC를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화학물질 사용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며 아마도 우크라이나군을 요새화된 진지에서 몰아내고 전장에서 전술적 이익을 취하려고 러시아군이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클로로피크린 사용이 CWC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미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은 자국군인 최소 500명이 독성물질에 노출돼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한 명은 최루탄에 의해 질식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WC는 화학무기의 개발, 획득, 생산, 보유, 이전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1997년 발효된 이후 미국 등 190여 개국이 가입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해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한 중국 기업 등 약 30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 조치를 가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일 성명에서 재무부는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데 대해 기업들이 상당한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꾸준히 경고해왔다면서 미국은 오늘 약 300개의 대상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날 제재는 중국,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연합, 슬로바키아 소재 약 60곳을 포함해 200곳가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무부는 제재 회피, 우회를 했거나 러시아의 화학 생물 무기, 방산 기반과 관련 있는 80개 넘는 기업과 개인에 제재를 가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사관 류펑이 대변인은 중국 측은 미국의 불법적 일방적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한여름처럼 기온이 오르고 있죠.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정말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폭염에 휴교령도 내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여름을 상징하는 곤충 매미의 대거 출현이 예고돼 있어 여러 지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름날에 매미가 뭐 그렇게 호들갑스러울 일인가 하시겠지만 올해 미국을 긴장시키는 매미는 다릅니다. 날이 더워지면 나오는 일반적인 매미가 아니고요. 13년, 17년 주기로 날개를 펴는 눈부위가 아주 빨간 두 종류의 매미가 동시에 출현하고요. 그 규모와 소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기로 소문이 난 이 두 개 종류의 매미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때인 1803년 이후 221년 만입니다. 그 규모가 수조 마리에 달합니다. 이 매미들이 주로 서식하는 곳이 중부 일리노이주, 위스콘신, 아이오와 수도 워싱턴 DC 바로 옆에 메릴랜드, 또 조지아주로 이어지는 중서부, 남동부 전역입니다. 17개 주 정도에 퍼져 있는데요. 매미는 보통 땅속 온도가 18도 정도 되면 땅 위로 올라오는데 최근에 기후변화 탓에 그 시기가 빨라졌고요. 올해 미국에서는 이 매미 군단의 습격 같은 만남이 빠른 곳은 4월 말 시작해서 6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매미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땅속에 유충으로 있다가 날개를 펴고 짝을 짓고 알을 낳고 껍질로 사라지기까지 6주 정도를 아주 시끄러운 마지막 나날을 보냅니다. 곤충학자들은 이 귀한 자연현상을 연구할 이번 매미 때 출현에 최후의 날이라는 의미의 아마겟돈을 비유해서 매미겟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어려운 힘든 사람들 찾아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오늘은 10년 전 한국에 정착한 북한식 순대 가게도 하고 봉사단도 이끌고 있는 탈북민 홍원일 씨 만나보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아침 9시 8분이 막 지났고요. 현재 기온 22도, 아주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3일 금요일 북한 모든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최저기온이 2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자강도 강계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과 함경도 일부 지역으로만 약간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1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은 9도, 신의주 10도, 함흥 12도, 원산 14도, 청진의 아침 최저가 11도고요. 예산은 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과 예산이 28도입니다. 원산 낮 최고 27도, 신의주 25도, 중강 29도, 함흥 29도, 강계 30도고요. 청진의 낮 최고 2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m, 먼바다는 2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5월 3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러시아 군수 사업을 진원한 개인과 기관을 무더기로 제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인 콜롬비아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을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IT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새 총리로 임명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군수산업을 도운 기관과 사람들을 무더기로 제재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이 전쟁자원 유지 능력을 한층 더 저하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1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처가 제3국에 있으면서 러시아가 중요한 무기나 국방 관련 물자를 획득하도록 도운 업체나 개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수산업과 화학 및 생물무기 프로그램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날 미국 국무부도 재무부와 함께 이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곳이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네, 재무부 제재에서 거의 200곳, 그리고 국무부에서는 80곳이 넘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이 많은 국제협력국들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과 다른 제3국의 근거를 둔 기관들이 러시아 군수산업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특히 우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단행한 이번 제재 근본 목적이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러시아의 그 전쟁 수행 능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재무부는 국무부가 이 제재 회피나 우회에 관여하거나 이 러시아의 화학 및 생물 무기 프로그램과 방위 산업에 연관된 이 기관과 개인을 제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국무부가 이 미래 에너지와 금속 그리고 이 광업 생산을 통한 러시아의 수익 창출을 겨냥하고 또 러시아 야권 인사인 이 알렉세이 나발리 씨 죽음과 연계된 사람들도 제재한다라고 재무부는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재 대상에 화학무기,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간 것이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네.
러시아가 국제 협약을 어기고 우크라이나군을 겨냥해 화학무기를 썼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썼다고 이 국무부가 지목한 화학무기가 이 질식작용제인 이 클로로피크린과 이 폭동진압용 체류가스라고 하는데요. 지난 1차 대전 시기에 독일군이 사용했던 이 클로로피크린은 이 화학무기조약 CWC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화학무기를 쓴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국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군은 요새화된 진지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고
네.
이 전장에서 전술적 이득을 얻으려는 기대로 이 화학무기를 썼을 것이고 또 이런 화학무기 사용이 단발성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군이 질식작용을 하는 클로로피크린 말고도 최루가스도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크라이나군 측이 이 러시아군이 CS와 CN가스를 넣은 수류탄을 썼다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에 적어도 병사 500명이 이 독성물질에 노출돼서 치료받았고
네.
한 명은 질식해서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CWC는 전쟁 수단으로 이런 폭동 진압용 작용제를 쓰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한 최루가스에 노출되면 질식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시위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이 폭동 진압용 가스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스크 없이 참호에 있는 병사들은 이 체류가스가 퍼지면 적의 포화 아래서 피해야 되거나 아니면 질식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화학무기 조약 CWC가 이 화학무기의 생산, 사용 금지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 CWC에 가입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모두 193개 나라가 CWC를 비준했는데요. 이 조약은 비준국들의 이 비축한 금지 화학물질을 파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장뿐 아니라 반정부 인사들을 암살하려고 과거에 또 이런 화학작용제들을 사용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이 전직 러시아 스파이인 세르게이 스크리팔 씨가 딸 율리아와 함께 신경작용제인 노비초크에 노출됐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최근 교도소에서 사망한 이 알렉세이 나발리 씨도 지난 2020년에 이 독극물에 중독되고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올린 기관과 개인들 어떤 조처가 적용됩니까?
네,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 미국인들이 이들과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미국 제재에 대한 러시아 쪽 반응 나왔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미국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논평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예.
한편 이번에 자국기관들이 제재 대상에 들어간 중국 쪽에서 반응이 나왔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AF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이 제재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이 논평을 냈는데요. 이 대사관 대변인은 이 중국 정부가 법과 규정에 따라 이중목적 물질의 수출을 감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불법 제재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팔레스타인 분쟁을 이유로 이스라엘과 단교 선언을 한 나라가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죠. 콜롬비아가 2일부로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끊는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예.
이날 구스타포 페드로 대통령 수도 보고타 유세에서 이 가자 전쟁이 제노사이드 대량학살이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남미에서 콜롬비아 말고도 또 이스라엘과 단교한 나라가 있는데요.
네, 볼리비아가 이 가자지구 공습에 항의해서 지난해 11월에 이스라엘하고 단교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한가 하면 또 중미에서는 이 벨리즈란 나라가 역시 지난해 11월에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네, 자 콜롬비아 대통령이죠.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소한 그 재판소에 제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가자 전쟁을 제노사이드라고 주장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페트로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제노사이드와 이 사람들 전체를 말살하는 시간이 우리 눈과 수동성 앞에 올 수 없다면서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죽는 건 인간성이 죽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콜롬비아 정부가 단교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번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이 이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인 X에 올린 글에서 역사는 구스타보 페트로가 아기들을 불태우고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납치한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혐오스러운 괴물들 편에 서기로 선택한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과 콜롬비아는 항상 따뜻한 관계를 향후했는데 반유대주의와 증오에 찬 대통령도 그걸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 협상 중재국들이 보내온 휴전안에 대한 대답 2일에 보내올 것이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하마스가 이 방안에 부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레바논에 있는 이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이 1일 또 다른 이슬람 무장 조직이죠. 이 헤즈볼라 계열의 알 마나르 TV와 인터뷰하면서 현재 협상 중인 안에 대한 우리 입장은 부정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함단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만일 라파를 공격하면 이 대화가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마스가 중재국들 제안을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까?
아마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함단 대변인은 이런 부정적 입장이 협상 중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하마스 측에 제안된 휴전안이 40일 동안 휴전하고 이스라엘인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이 이 하마스 측의 기존 요구와는 아주 다릅니다. 이 하마스는 그간 이 휴전이 이 전쟁 완전 중단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네.
이런 건데 하마스가 실제로 이 40일 주전안을 거부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끝으로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 IT로 가겠습니다. 자, IT의 과도위원회가 새 총리를 임명했군요.
네, 최근에 출범한 과도위원회가 4월 30일 프리츠 벨리제르 전 체육부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IT는 지난 2021년 7월에 당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래 이 무장 갱단이 준동하고 치안이 부재해서 이 극도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네, 이 IT의 과도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딱 일주일이 됐는데 바로 총리를 뽑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25일에 과도위원회가 출범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 총리직을 이 수행하던 아리엘 앙리 당시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총리 대행을 미셀 파트리크 부아베르 경제재무부 장관이 수행했는데요. 약 일주일 만에 이 새 총리한테 권한을 넘겼습니다.
네. 그런데 총리로 임명된 사람이 벨리제르 전 체육부 장관이네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르네 프레발 대통령 집권기였던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이 체육부 장관을 지냈는데요.
네네.
이 IT 역사 전문가자 이 로버트 패튼 버지니아 대학 교수는 AP통신과의 회견에서 이 사람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면서 이 본인 선거구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편 이날 표결에 참여했던 이 과도위원회의 한 위원은 이 사람을 지지했느냐는 AP통신 질문에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과도위원회조차도 그 과도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답하는 건 좀 의아한 그런 상황인데
네.
과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표결권을 가진 7명 그리고 참관 자격만 가진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날에 투표권을 가진 4명이 이 벨리제르 전 장관을 총리로 뽑았다는 이 발표가 나오자 이 장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 새 총리 임명 소식에 IT의 국민들 반응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AP통신 보도로는 이 총리 임명 뒤에 몇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이 많은 사람이 이 총리 임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총리를 뽑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서둘러 가던 길을 갔고요.
네네.
한 70대 남성은 이 벨리제르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라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치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남성은 이 벨리제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 사람이 IT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총리가 임명됐으니까 과도위원회 역할은 뭐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과도위원회 임기가 오는 2026년 2월까지입니다.
네.
그때까지 이 정부 공백 상태를 메우고요. 새 대통령이 나와서 이 정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IT가 지금 갱당 준동으로 치안이 붕괴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케냐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이 IT의 질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다국적 경찰 파견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서 이 문제도 서둘러 해결해야 합니다.
네. 자, 지금 IT는 무장갱단이 활개를 치면서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따르면 이 지난해의 갱단 폭력으로 최소한 4,45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네.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이번 1분기에만 이 갱당 폭력으로 1,500명이 넘게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지난 2월에는 갱단이 IT에서 가장 큰 교도소를 습격해서 수천 명이 탈옥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심각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IT의 무장갱단은 과도위원회 활동이나 그 총리 임명과 관련해서 반응을 내놓은 게 있을까요?
네, 정치적 영향력과 사면을 요구하면서 이 자신들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갱단들은 이 과도위원회 구성 때도 여기에 참여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갱당 연합을 이끄는 이 전직 경찰관 출신인 이 지미 세리지에 씨는 이 지난 주말에 SNS에 이 자신들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면서 우리 모두 테이블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와 함께 테이블이 부서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혜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애리조나주의회가 160여 년 전에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미국 연방정부가 대마초에 대한 위험 등급을 하향 조정할 계획인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연방준비제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또 동결된 거죠?
그렇습니다. 연준이 1일 이틀 일정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9월부터 6회 연속으로 금리가 동결된 건데요. 미국 금리는 지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연준에서는 올해 3번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시사를 했었는데, 자, 첫 번째 인하가 이번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목표치로 삼고 있는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파월 의장은 이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까지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현재 기준금리를 오래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 최근에 경제 지표를 보면요. 그 인플레이션의 둔화세가 좀 주춤하기는 했죠.
맞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평가할 때 참고하는 지표가 두 가지 있는데요.
네.
우선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지출 심리를 파악하는 개인 소비자 지출 PCE가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PCE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2.8% 상승했는데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있는데요. 3월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면서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지표가 연준 목표치와는 다소 거리감 있게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말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잖아요.
예, 파월 의장은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라며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며 긴축 정책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금리가 언제쯤 내릴지 이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고 해서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자,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은 이게 언제 시작되는 거죠?
연준은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게 지난해 7월입니다.
예.
이후 연준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어 올해 1월과 3월까지 5번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이번에 6번째 동결이 이뤄진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상태하고 기준금리가 정해지는 것, 이게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른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시중에 풀린 화폐 양이 너무 많다는 뜻이겠죠.
네.
따라서 연준은 떨어진 화폐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는데요. 긴축 정책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네.
자,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많이 내야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고 시중에 풀린 돈이 다시 회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연준이 금리 정할 때 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편 연준은 6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도 늦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대차 대조표는 자산이나 부채, 자본 등이 적힌 표를 말하는데요. 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건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보유한 자산을 줄인다는 말입니다.
네.
자, 이를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과 함께 긴축 정책을 시행할 때 활용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에 속도를 줄인다는 건 통화량 감소에 여유를 좀 주겠다는 건데요.
네네.
자,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구체 상환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해 경감 속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준은 미국의 그 전반적인 경제 상황,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 성장이 전반적으로 튼튼하다는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견고한 속도로 경제가 계속 확장하고 있고 일자리 증가도 이제 강세를 유지하는 한편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실제로 실업률은 2년 넘게 4%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1960년대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그리고 1분기 경제 성장은 연율로 1.6% 성장이 그쳤지만 소비자 지출은 탄탄한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네. 자,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전문가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금융기업인 UBS의 조너선 핑글 경제학자는 AP통신에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올해 정책을 어떻게 전개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하며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것보다 눈에 띄게 덜 매파적이었다며 파월 의장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금리 인하가 어긋난 것이 아니라 지연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죠. 이게 또 언제 열립니까?
네, FOMC 회의는 바로 다음 달에도 열립니다. 6월 11일에서 12일로 예정돼 있고요.
네.
FOMC 회의는 약 6주에 한 번씩 1년에 8차례가 열리기 때문에 7월과 9월, 11월과 12월 이렇게 올해 총 5차례 회의가 더 남아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상대로 3차례가 아닌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는 아주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선거인데 11월에 있을 이 대통령 선거가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기준 정책 결정은 우리가 경제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대선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네.
이 최근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화두에 떠올랐는데요.
네.
지난주 월스트리트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하고 연준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번 선거가 연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남부 애리조나주로 가겠습니다. 자, 애리조나주에서 160여 년 전에 제정된 낙태금지법이 부활했다는 소식 몇 주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이 법이 여러 논란 끝에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 의회가 남북전쟁 시대에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달 하원에 이어 1일 상원에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한 건데요. 상원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에 공화당 의원 2명이 가세해 16대 14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주지사는 2일 법안에 바로 서명할 예정입니다.
자, 애리조나주의 낙태금지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이 법은 1864년에 제정됐는데요. 임신 중 모든 시기의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합니다.
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고요. 이를 어기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최고 5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1800년대 제정된 법이 왜 지금 다시 다뤄졌던 거죠?
예, 해당 법은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주법이 제정되면서 오랫동안 휴면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제한 여부를 각 주의 결정에 맡기면서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네.
당시 공화당 소속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의 요청으로 법원이 1864년 낙태금지법을 부활시킨 건데요. 하지만 이후 민주당 소속의 법무장관이 취임하면서 해당법 시행을 보류할 것을 법원에 또 요청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이 애리조나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죠.
예. 주 대법원은 지난달 9일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주의회가 선택적 낙태에 대한 권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뭐 낙태권을 지지하는,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환영했지만 낙태권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남북전쟁 시대에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어떻게 다시 시행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네. 이렇습니다.
자, 이런 논란 속에서 의회에서 다시 낙태법을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홉스 주지사는 1일 성명을 내고 의회 표결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홉스 주지사는 애리조나 여성들은 자신과 여성 사이에 내려야 할 결정을 정치인들이 내리는 주에서 살 필요가 없다며 이번 폐지안은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한편 여성의 출산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지사가 서명하면 바로 법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번 폐지 법안은 입법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됩니다.
네.
따라서 낙태 전면 금지법이 6월이나 7월까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예.
따라서 낙태 옹호 단체 쪽에서는 낙태 금지법이 폐지될 때까지 낙태 시술 중단을 막아달 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폐지 법안이 시행되면은 애리조나주에서는 이제 다시 뭐 낙태의 어떤 자유가 있는 겁니까?
임신 첫 15주 동안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네.
애리조나주 의회는 지난 2022년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네. 자, 낙태권이 큰 논쟁이 된 이 애리조나주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죠.
맞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릴 수 있는 최대 격전지가 바로 애리조나주인데요. 이런 곳에서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낙태권 논쟁이 불붙게 된 겁니다. 자, 민주당은 낙태권을 부각함으로써 여성의 표심에 호소하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일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플로리다주를 찾아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여성들이 직면하게 된 의료 위기의 설계자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애리조나주 낙태법에 대해 지나치다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대마초의 위험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요?
네, 미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 DEA가 대마초를 덜 위험한 약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의 소치틀 히노호사 공보국장은 1일 성명을 통해 대마초 법무장관이 대마초를 스케줄 1에서 스케줄 3로 재분류하는 안을 회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제안이 연방 관보에 게시되면 6월과 7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 위험 등급을 낮춘다는 게 대마초의 그 위험 정도를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한다는 뜻인가요?
예, 대마초는 현재 헤로인이나 LSD와 함께 스케줄 1, 즉 1급 마약류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대마초를 남용 가능성이 높은 1급 마약류에서 신체적, 정신적 의존 가능성이 그보다 낮은 3급 마약류로 지정하자는 겁니다.
네네.
변경이 승인되면 이는 대마초 정책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3급 마약류 역시 여전히 통제되는 물질이고요. 허가가 없이 거래하면 연방 차원에서는 형사 기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 이 대마초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죠.
맞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10월 연방 대마초법 재검토를 요청했었습니다.
네.
단순 소지자를 비롯한 경미한 사범 수천 명을 사면하기도 했었죠. 지난 10월, 2월에는 대마초 범죄 기록이 취업이나 주택 교육 기회 기회, 불필요한 장벽이 된다며 잘못된 접근법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었고 이제 이런 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대선 정국이거든요. 이런 그 정책 결정이 좀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위한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핵심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준은행입니다. 연준은행은 연준이사회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준은행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f you don't see the range of people who are in the room reflecting the range of people in the population, there may be issues that just
지난 2021년 4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은행 총재가 미니애폴리스 연준 은행이 주최한 온라인 컨퍼런스에 연사로 나왔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계나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이 미국 경제 영역에서 현저하게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FRS는 공식 자료에서 12개 연준은행과 24개 지점이 연준의 운영 부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연준은행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연준이사회의 일반적인 감독 아래 있습니다. 연준은행은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랜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The central bank began hiking rates in 2022, the same year the pace of inflation hit a high of 9%.
연준은행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연준의 일원이 되기로 한 은행이나 일반은행 및 저축기관 지주회사, 그리고 연준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시스템 면에서 중요하다고 지정된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과 심사, 둘째,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보장을 위한 예금기관 대상 대출, 셋째, 예금기관 내의 지폐와 동전 배포, 은행 간 전자송금 체제 운영, 재무부 은행 역할 등 국가 지불 체제를 뒷받침하는 중요 금융 서비스 제공, 마지막으로 특정 금융기관 대상 조사를 통한 연방소비자 보호 및 공정대출법의 준수와 집행, 그리고 지역공동체 개발 지능 등입니다. 각 연준은행은 은행 이사회의 통제와 감독 아래 있습니다. 각 연준은행 이사회는 임기가 3년인 9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연준 시스템 일원인 지역 상업은행들이 선출하며 이 중 3명은 클래스 A, 그리고 나머지 3명은 클래스 B 이사로 분류됩니다. 또 전체 이사 가운데 3명은 연준 이사회가 임명하는 클래스 C 이사입니다. 연준은행 총재는 임기가 5년으로 클래스 B와 클래스 C 이사들이 지명하며 연준 이사회가 승인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준 은행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0년 정도가 된 탈북민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좋아했던 순대를 만들어서 파는 가게도 하고 있고 바쁜 일상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 찾는 봉사단도 이끌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M 사랑 나눔 봉사단과 탈북민 홍원일 씨의 얘기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어려운 힘든 사람들 찾아서 열심히 봉사합시다. 모두 화이팅!
화이팅! M사랑 나눔 봉사단을 이끄는 탈북민 홍원일 단장과 회원들의 홍보부스에서 응원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봉사단은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마음이 맞는 탈북민 20여 명과 함께 봉사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단체 소개 홍원일 단장에게 들어봅니다.
그 M사랑하는 봉사단은요,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을 찾아가고 또 이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는데 남북한 봉사자들끼리 손을 잡고 또 이제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령화,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위에서 오신 분들, 또 이 사회에서 자영업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하고 찾아가서 힘과 용기를 주고, 지금 그분들이 곁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음식도 나누고 또 같이 어려운 봉사 현장을 같이 나가는 거죠. 나가면 오히려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오히려 힘을 받고 돌아서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일 단장은 봉사활동과 나눔활동을 서로의 끈잇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 규모가 100여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남북통일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모순이 있잖아요. 근데 봉사 남북한 주민들이 손을 잡고 봉사에 나서면 아마도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게 됐어요. 어려운 그분들한테도 희망과 꿈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립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작은 꿈을 들어주고 같이 손잡고 봉사 현장에 나가면 쉽게 말해 봉사 나간 사람도 오히려 힐링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북에서 오신 분들뿐 아니라 여기 어려운 사람들 다 같이 손잡고 끈있고 서로 손잡으면 이 사회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시작하게 됐고 지금도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있어 회원들이 한 130명까지 늘어났어요.
또한 M사랑 나눔 봉사단은 이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봉사회원을 위한 소양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해도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손에 손잡고 끈있기 소양 교육을 하고 그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힘든 과정을 극복하는 얘기들을 나누는 그곳으로 옮겨가거든요. 지금 여기 가양동이잖아요. 지금 서대문 쪽으로 넘어가서 소양 교육, 그러니까 이제 봉사자들이 어려운 봉사자들을 찾아갈 때 어떤 마인드를 가야 되는지, 물론 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자기들이 어려웠던 과정, 극복했던 과정을 얘기 나누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을 각자 발표하고 봉사 현장에 나가서 했던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예요.
홍원일 단장은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나눔이라고 전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가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라 시간과 기회가 되는 분들이 부담 없이 나오는 봉사라 이제 아마 끈기가 그냥 이어질 것 같아요. 손에 손잡고 끈기 아마 그 끊기지 않으면 살아남는 거고 끈이 끊기면 고립되고 이 사회에 결국은 안타까움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극복하는 그런 하나의 작은 기회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봉사단의 활동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한 탈북민 봉사원도 있는데요. 박영심 씨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부터 들어봅니다.
저희들은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준 고마운 대한민국에 보답하는 것이 적은 힘이나마 보답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이도 좀 있어요. 65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행복한 삶을 안겨준 고마운 대한민국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봉사단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에서 있던 생활에 비하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를 희생한다는 거, 그때서 내 목숨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적은 힘이라도 해서 연탄 한 장이라도 날라서 그 연탄 한 장을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봉사활동 가운데 연탄에 날랐던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고요. 이제 봉사원들끼리도 사이가 더욱 두터워져 가족처럼 한데 어울리며 지낸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경기도는 경기도인데 거기 갔을 때 연탄을 갖고 가니까 너무너무 얼굴에 환한 미소 짓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즐거움이란 게 이렇구나, 봉사라는 게 이렇구나, 나누고 베푼다는 게 이렇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나에게 봉사란 대한민국에 보답하는 거, 오늘의 삶을 있게 한 대한민국에 보답하는 거, 뭐 제 답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 봉사단 그 단원들은 다 같이 한 집안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 같이 북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물론 하는 과정에 조금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다 이해하고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나눠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화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위해서 앞으로 봉사를 많이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다. 열심히 삽시다.
더불어 또 다른 탈북 회원인 박서희 씨는 봉사를 통해 자신이 얻어가는 위로와 힘이 더 크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서로 또 이렇게 자본주의라 하면서도 따뜻한 마음들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도와줄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뿌듯한 감을 느꼈어요. 이 연탄 봉사랑 이렇게 갈 때마다 그때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움직이지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날에도 좀 도와줬다는 그런 뿌듯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일상적으로 많이 다녔어요. 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따뜻하게 지낸다는 마음에서 제가 또 기분도 따뜻했어요.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또 이번 해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한국에는 탈북민으로 주축이 된 봉사단체가 꽤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박서희 회원은 M사랑 나눔 봉사단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용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징이라면 그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봉사가 우리 이 단체예요. 고향 분들이니까 같이 서로 마음도 통하고 또 고향이 향수도 나누면서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달려가겠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요.
이 봉사단의 홍원일 단장은 현재 금강산 아바이 순대와 한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음식에는 이념도 국경도 없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결심했다고 했고요. 그 가게의 수익금으로 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작은 통일을 이루고 또 나눔 활동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고향에 가게 되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음식은 뭐 신앙과 종교, 민족 뭐 관계없이 서로 음식 드실 때만은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이제 평화 시대가 오면 남북이 이제 협력하고 교류하는 시대 오면 주민들끼리 만나면 이제 즐겨 먹는 음식 알리는 의미도 상당히 있을 거잖아요. 북한 남북한 주민들이 드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음식 이 자체는요 남북한 통틀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세계 어느 나라가도 음식 나누는 건 너무 그 즐겁고 거기는 뭐 아무런 우위를 제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작은 것 같지만 이걸 알리면서 남북한 주민들과의 그 화평, 평화, 뭐 갈등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을 직접 해봤잖아요. 통일에 대해서 남북한이 협력 시대에 오면 저희들이 이제 북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분명 북의 사람들이 야 남한 사람들이 어떻든 남한 기업은 어떻든 예를 들면 북한도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건 뭔가 대답을 했는데 못해본 사람 대답을 못해요. 자 내가 이제 공부를 거기서 석사박사 경제를 해봤다. 근데 이렇더라. 또 창업을 해보니까 이거 좋고 이거 나쁘더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M사랑 나눔봉사단은 2020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100여 차례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많게는 한 달에 서너 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 자원봉사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잘하라고 준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봉사라는 게 뭐 남아서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하겠다는 마음과 그 따뜻한 마음이 합해지면 되는 거라 그 마음을 더 합하라는 의미로 끈을 더 많이 연결하는 의미로 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heard you're thinking about quitting your job.
Yeah, I've been really unhappy there lately. I just don't think it's the right fit for me anymore.
But have you really thought this through? Quitting without having another job lined up isn't a good decision.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I know, John. It's just that I cannot stand being there another day. It's taking a toll on my mental health.
I understand it's tough, but quitting impulsively might only make things worse. You could end up in a more difficult situation. Take some time to look around for other opportunities while you're still employed.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제가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 중이라고 하니까 존이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잘 생각하라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Think it through.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Think it through.
충분히 생각하세요.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I'm saying this for your own good. It's all for you.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충고를 말씀하신 후에
For your own good. For your own sake. For your own benef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오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자, 이 표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you're thinking about quitting your job.
Yes, I've been really unhappy there lately. I just don't think it's the right fit for me anymore.
But have you really thought this through? Quitting without having another job lined up isn't a good decision.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I know. It's just that I cannot stand being there another day. It's taking a toll on my mental health.
I understand it's tough, but quitting impulsively might only make things worse. You could end up in a more difficult situation. Take some time to look for other opportunities while you're still employed.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eard you're thinking about quitting your job.
당신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한다고 들었어요.
Have you really thought this through?
이것에 대해 충분히 생각했나요?
Quitting without having another job lined up isn't a good decision. I'm telling you for your own good. Quitting without having another job lined up isn't a good decision.
다른 직장이 줄 서 있는 게 아닌데 그만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I'm telling you for your own good.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I can't stand being there another day.
또 다른 하루도
can't stand.
설 수 없다가 아니라 참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It's taking a toll on my mental health.
내 정신 건강에 피해를 줍니다.
Take a toll on someone.
어떤 행동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적인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준다, 힘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Don't quit now.
지금 그만두지 마세요.
I'm telling you for your own good.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I'm telling you for your own goo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re thinking about quitting your job.
Yeah, I've been really unhappy there lately. I just don't think it's the right fit for me anymore.
But have you really thought this through? Quitting without having another job lined up isn't a good decision.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I know. It's just that I cannot stand being there another day. It's taking a toll on my mental health.
I understand it's tough, but quitting impulsively might only make things worse. You could end up in a more difficult situation. Take some time to look for other opportunities while you're still employed.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I'm saying this for your own good. It's all for you.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